레위기 58번 메시지 안식년과 희년 세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희년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게 된 형제를 부양하는 방법.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는 가난하게 된 형제를 부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된 이스라엘 한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된 것은 한 믿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예표는 그런 형제를 돌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난하게 된 동족으로 함께 생활하게 하고 그에게 돈을 취함으로 이득을 얻거나 음식을 취함으로 이익을 얻지 않음.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약하게 된 형제에게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를 도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어떤 형제를 돕는 동안 그에게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면이나 한 방면으로뿐 아니라 여러 면과 여러 방면으로 그 형제에게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형제에게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가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그를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며 우리의 형제도 우리와 함께 이같이 살아야 합니다. 다른 동족에게 팔린 한 동족에 관하여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는 다른 동족에게 팔린 한 동족에 대하여 말합니다. 가난하게 되어 다른 동족에게 자신을 판 동족은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되며 희년이 될 때까지 품꾼으로 여겨야 함.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것은 한 형제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어 당신에게 빚을 진다면 당신은 그 형제를 당신의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에게 올 부흥의 때까지 당신의 동역자로 여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희년을 영적인 부흥의 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성도는 영적인 면에서 당신에게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당신에게 무엇인가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의 태도와 영이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 우리의 종이라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빚졌든지 우리는 그를 종이나 하인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될 때까지 동역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돌봄 아래 있던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형제들은 약한 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었으나 이런 도움이 결국에는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성도는 도움을 받을수록 더 실족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이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영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이들보다 우리 자신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경멸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천한 종들이나 하인들로 여긴다면 우리의 도움과 돌봄은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실족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형제를 돕거나 돌볼 때마다 우리는 그를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라도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집회에서나 소그룹집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도자로 여기거나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게 생각하거나 더 낮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합니다. 다른 이들을 도울 때 우리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섬기던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낫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로서 오셨을 때 그분은 노예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합당하게 형제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희년때와 그와 그의 자녀들은 그 본족으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함.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 부흥할 때에 당신에게서 해방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린 형제나 약한 형제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으나 희년, 곧 부흥의 때가 그에게 올 때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은 그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풍족하고 합당한 은혜로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많지 않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상황이 유지될 정도로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모두가 그들이 섬겼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는 한 심은 것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영적 생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를 가져오는 부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유익을 얻든지 아니면 손실을 입은 것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영,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약한 이를 도울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은 당신의 종이며 그가 당신 밑에 있다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돌봄 아래 있는 동안 그는 사실상 당신의 속박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받는 이는 도움 주는 이의 속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올 때 당신의 속박 아래 있었던 형제는 당신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당신은 당신이 도움을 준 사람이 당신에게 속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속박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희년, 영적인 부흥이 그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팔린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않음.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팔린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빚진 형제를 엄하게 다루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이방인과 우거하는 자에게서 남녀 종들을 살 수 있으며 그들을 소유로 여길 수 있으나 이스라엘 동족에게서는 종을 삼아서는 안 됨. 25장 44절부터 46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나 우거하는 자에게서 남녀 종들을 사고 그들을 소유로 여길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 동족에게서는 종들을 삼아서는 안 됨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제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형제가 성도인 한 우리는 그 사람을 형제 혹은 자매로서 취급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는 종교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을 쓸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말한 것 그 자체를 의미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친족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의 형제나 자매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같은 생명, 즉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같은 한 신성한 가족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외부인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나 우거하는 자에게 자신을 판 이스라엘 동족은 그의 형제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근족이나 또는 그에게 재산이 충분해졌다면 그 자신에 의해 속해져야 함. 47절부터 49절까지에서 우리는 이방인에게서 우거하는 자에게 자신을 판 이스라엘 동족은 그의 형제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근족이나 아니면 그에게 재산이 충분해졌다면 그 자신에 의해 속해져야 함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외부인에게 빚진 자가 그의 부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혹은 그의 방법으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를 도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떻게 형제가 이방인에게 영적으로 빚을 질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하지 않은 어떤 형제가 있답시다. 너무 거만함으로써 이 형제는 그의 이웃들 중에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형제는 영적으로 그의 이웃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만일 그 형제를 방문할 때 당신이 그 상황을 눈치챘다면 당신은 그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빚짐에서 그를 구원할 것이며 그의 영적 생활과 간증을 도와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그가 그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는 옷 입는 것이나 그의 머리를 손질하는 데 있어 매우 독특합니다. 이것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가 사랑스러운 한 형제인 한 우리는 고치려 하지 말고 그와 함께 교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떤 성경 구절들을 먹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점차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야 합니다. 만일 이 형제가 생명 안에서 성장한다면 이것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 안의 성장이 그를 변화시키므로 그는 그의 옷이나 외관을 독특하고 유별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영적으로 빚을 집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빚진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도울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 상황을 접촉하기를 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매와 또한 자매의 상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그녀에게 자매님, 당신은 구원받았으나 당신의 시어머니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믿는 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죄가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믿는 이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무엇인지를 알며 육신으로 행치 않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매님, 나는 당신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이것을 솔직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가정에서 주님의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말이 그녀의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진 그녀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녀를 도우리라고 믿습니다. 실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믿는 이들이 이방인에게 빚져왔습니다.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 친척, 동급생, 동료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빚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빚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교회 생활 안에서 소수의 형제들만이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은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빈곤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빈곤하여서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파는 값과 구속을 위한 반환의 값은 희년과 년수에 따라 계산함. 파는 값과 구속을 위한 반환의 값은 희년과 관련된 연수에 따라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팔고 사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우리는 우리 재산과 우리의 자신까지도 팔 수 있으나 우리가 팔았던 것, 즉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 자신을 구속할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우리 자신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문제를 희년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나 우리 자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받지 못한 팔린 자는 희년에 해방되어야 함.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의 노예됨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수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을 구속할 방법을 갖지 못한 사람은 희년, 즉 그가 해방될 때까지 소망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해방될 방법, 수단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이 안배하신 환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년, 즉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의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노예됨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의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이 그분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세워진 집들과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성내의 집들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은혜의 원칙에 근거하는 반면 교회에 대한 누림은 의의 원칙에 근거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우리는 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누림을 다루고 있으며 이 책에 쓰여진 것의 대부분이 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누림이 의의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누림은 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율례가 있습니다. 이 율례를 지킨다면 우리는 이 시대와 장차 오는 시대에 교회 생활에 대한 누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땅에 있는 집들은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성내의 집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집들을 자유단체로 해석합니다. 한 면에서 자유단체 안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자유단체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으며 이 유익이란 자유단체 안에서는 교회 생활을 누리는 우리의 권리를 잃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표에서 레위기 25장은 우리에게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 즉 교회 생활 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생활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단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희년에 관한 레위기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과 교회 생활에 대한 누림과 성도들과의 합당한 관계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갖기 쉬운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같이 교회 생활을 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의 가까운 성도들과 합당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35절에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는 말이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생활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할 성도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교회 생활을 사랑하는 것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 생활은 특별히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성도를 돌보아야 하며 이 돌봄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과 연관됩니다. 성도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동기나 태도나 영 안에서 잘못될 수 있으며 우리의 말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많은 것이 성도들과 관계된 나의 동기와 영과 태도와 말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교회 생활은 있을 수 없으며 교회 생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수 없습니다. 희년은 단지 외침, 해방, 회복, 복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 생활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가까운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성도들, 즉 당신의 교회 동료들과 함께 생활합니까? 어떻게 당신은 당신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 동료들처럼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통을 유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갖는 우리의 방법에 달려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동기, 순수하고 완전한 영, 바른 말과 함께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돕고 세우고 건축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희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